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미국에 또다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연말 시한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결과는 미국의 선택에 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외무성 리태성 미국 담당 부상 이름으로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은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 타령을 늘어놓으면서 저들에게 필요한 시간벌이에 매달리고 있다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란 우리를 대화 테이블에 묶어놓고 국내 정치 정세와 선거에 유리하게 써먹기 위하여 고안해낸 장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말 시한부가 다가온다는 점을 미국에 다시금 상기시키는 바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공군 정찰기 두 대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군용기 항적을 추정하는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오늘 미공군 지상감시 정찰기인 E-8C 조인트 스타즈가 한반도 상공에서 비행했습니다. 이 정찰기는 지난달 27일에도 한반도 상공에 나타난 바 있습니다. 또 같은 날 미공군의 컴뱃센트 RC-135U 정찰기 한 대도 한국 수도권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RC-135U는 북한 군기지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수집하는 정찰기입니다. 최근 미국 공군과 해군 소속 정찰기들이 연이어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오늘과 내일 영국 런던에서 열립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29개 회원국 정상들이 모두 참석합니다. 나토 정상들은 오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마련한 행사 등에 참석하고 내일 런던 외곽 골프 리조트에서 공식 회의에 들어갑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방위비 증액 문제 등과 시리아 문제 등 각종 현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올해로 창설 70주년을 맞는 나토는 회원국들 사이에 분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방위비 증액 문제로 다른 회원국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최근 이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로 최소한 20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어제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믿을만한 보고를 검토한 결과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2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했다면서 이는 이란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수도 테헤란 등 이란 내 몇몇 도시에서는 기름값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란 정부는 사상자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 정부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발표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란 법무부 대변인은 오늘 관영 TV 방송에 나와 이란의 적대적인 조직들이 공개하는 사상자 통계는 완전하게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대변인은 정확한 인명 피해 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홍콩 인권법 서명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무역 협상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에게 홍콩 인권법 서명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 가능성에 손상을 줬느냐는 질문에 더 나아지게 만들진 않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항상 협상하고 있다. 나는 우리가 있는 지점에 대해 매우 기쁘다며 중국은 합의하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홍콩 인권법에 서명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콩 인권법은 홍콩 내 인권 유린에 관여한 관리들을 제재하고 무역에서 홍콩이 미국이 홍콩에 부여했던 혜택을 매년 재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미 하원 정보위원회가 오늘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낼 예정입니다.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어제 미국 MSNBC 방송과의 회견에서 정보위가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시프 위원장은 정보위가 오늘 저녁 보고서를 표결로 채택하고 내일은 하원 법사위로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원 정보위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진행해왔습니다. 한편 하원 법사위는 정보위에서 넘어오는 보고서를 근거로 탄핵 문제를 범죄로 검토한 뒤에 탄핵 소추안 제출 여부를 결정한 예정입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3일 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원타임 솔루션, 즉 한 번에 해결하는 방안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고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미국 상하원이 연내 의결해야 하는 여러 건의 법안 중 국방수권법안에서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거의 일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과 인도가 최근 첫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북핵 문제 공동 대응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폭한 날씨 가끔 구름 끼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는 영하 15도에서 영상 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 핵 문제에 일시 해결 방안에 변함이 없다고 크리스토퍼 포드 미 국무부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포드 차관보는 북한의 비핵화가 합의대로 이행된다면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은 중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포드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2일 워싱턴의 스팀슨 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원타임 솔루션, 즉 일시 해결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드 차관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일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느냐는 BOA의 질문에 기존의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Well, our objective, of course, is the final and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that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have talked about.
미국의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협의한 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이며 이에 대해선 김정은 위원장도 약속했고 그런 점에서 미국의 정책은 변한 게 없다는 겁니다. 포드 차관보는 일시 해결 방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협상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기 전에 미리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북핵 일시 해결 방안은 빅딜 방식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포드 차관보는 미국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기 위해 압박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북한이 협상에 전향적으로 임할 경우 미국은 그에 대한 준비도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simultaneously implementing a pressure campaign, of course, to incentivize coming to the table while working with Steve and his team.
미국은 대북 압박과 더불어 북한의 긍정적인 답변에도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가 협상에서 합의된 대로 이행된다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박 정책은 멈출 수 있다고 포드 차관보는 밝혔습니다.
That comes out of the negotiations, so we very much hope that it will. And the pressure campaign that we are implementing can of course be turned off and we are looking forward to the day when we can do
북한 내 위협을 제거하는 것과 관련해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현재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압박 정책은 중단될 수 있으며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여러 차례 만남을 통해 설정해 준 목표를 달성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포드 차관보는 설명했습니다. 포드 차관보는 이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비전을 실행에 옮길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약속한 대로 최대한 빨리 협상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규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또다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연말 시한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결과는 미국의 선택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외무상 리 태성 미국 담당 부상 이름으로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은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 타령을 열어놓으면서 저들에게 필요한 시간벌이에 매달리고 있다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란 우리를 대화 테이블에 묶어놓고 국내 정치 정세와 선거에 유리하게 써먹기 위하여 고안해낸 잔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말 시한부가 다가온다는 점을 미국에 다시금 상기시키는 바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담화는 지금까지 최대의 인내력을 발휘하여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한 중대 조치들을 깨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며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정한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을 앞두고 탄도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를 잇따라 발사하는 등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12월은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북한의 연말 시한이 겹치고 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 한일 정상회담 등 한반도 주요 외교 안보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들 현안들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월에 산적한 한반도 외교안보 현안 가운데 가장 먼저 다가오는 건 미국과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입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가 결렬로 끝난 후 재개되는 4차 회의는 3일과 4일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미국은 3차 회의에서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으로 올해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증액의 근거로 분담금 항목의 새로운 조항의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기존 분담금 협정 틀 안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행 방위비 협정이 종료되는 연말 이전 협상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미국이 돈보다는 동맹의 가치에 중요성을 두고 동맹국과 파트너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We are not a mercenary force in Korea to defend Korea for a price. That's not why we're there.
앞서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소장은 VOA에 주한미군은 돈을 받고 한국을 지키는 용병이 아니라며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과 파트너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무언가를 빚지고 있다는 전제로 협상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왕 부장은 4일부터 이틀 일정의 방한 기간 강경화 한국 외교부장관과의 회담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최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 평화 계획안을 마련해 관련국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어 양측의 논의 내용이 주목됩니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연말까지로 설정한 대화 시한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북한은 지난 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를 사실상 미북 협상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발사체 발사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달 중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There's almost no prospect for working level talks this year, both because the two parties are on very divergent paths in terms of
마크 피츠패트릭 전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앞서 VOA에 북한은 제재 완화를 집요하게 주장하는 반면 미국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며 연내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 국익연구소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이 연말 시한 이후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을 할 경우 미북 관계는 다시 대결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don't push too far. Do not do an ICBM test. Do not do nuclear weapons test. If that happens, Trump will have to respond.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시험을 감행할 경우 대응하지 않을 수 없고 이 경우 2017년의 화염과 분노 국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이달 말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기간 한국과 일본이 별도의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양국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양국은 지난해 말 한국 대법원의 일본 전범기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하고 한국은 이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를 선언하는 등 대치해왔습니다. 하지만 지소미아 공식 종료를 몇 시간 앞두고 양국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해 협의한다는 조건으로 지소미아 종료가 연기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한 상태입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도발을 멀리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어제 북한이 일본 총리를 비난하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사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데 그들 몫의 역할을 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으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 일본 담당 부국장은 지난달 30일 담화를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탄도미사일 발사로 착각했다면서 아베는 진짜 탄도미사일이 무엇인가를 오래지 않아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북한이 올 들어 20발이 넘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면서 국제사회를 향한 심각한 도전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 모두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했다며 더 많이 협력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북한 도발에 대응할 중요한 협정이며 미국에도 분명한 이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오는 3일 워싱턴 DC에서 4차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이 열리는 가운데 스틸웰 차관보가 관련국과 더 많은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want to say complacent taking for granted, but I've got personally two tours in Korea. I've got two tours in Japan, six total years. One as a commander at Misawa Air Base, and I've seen all of them. Both step up to the challenge since my first tour there in 1980 and their capabilities.
스틸웰 차관보는 2일 워싱턴의 띵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미국이 동맹국의 분담금을 더 요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만족한다거나 당연하다고 말하고 싶진 않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을 각각 두 차례씩 방문한 점을 상기시키고 1980년대 처음 해당 지역에서 근무한 이후 한국과 일본은 도전에 나섰으며 두 나라의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더 많은 협력 기회가 있다고 보며 우리의 능력과 더불어 그들의 능력을 협력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또 이 자리에서 한미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연기와 관련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에 대한 질문에 지소미아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협정으로 미국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Clearly have an interest in maintaining this information sharing agreement.
그러면서도 한일 양국이 주권 국가인 점을 강조하며 양국 간 협력을 계속 장려할 것이지 사안 해결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We're watching the bow rise to use a naval term. Both sides see the importance of getting their relationship squared away. Which of course I'm.
스틸웰 차관보는 해군 용어로 뱃머리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다면서 양국 모두 관계를 정립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인지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계속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추수감사절 주간 휴회를 마치고 돌아온 미국 의회가 올해 마지막 2주간의 의정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상하원이 연내 의결해야 하는 12개 예산안에는 국방 수권 법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법안이 담길 한반도 관련 핵심 조항에 대해 상하원은 거의 일치된 입장입니다. 이재훈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원이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조율을 연내 마무리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관측이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 상하원 군사위원장들은 추수감사절 전 조율을 마무리할 것처럼 말했지만 최종안은 물론 조율 상황에 대한 특별한 발표 없이 추수감사절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회기는 열흘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국경 장벽 건설과 우주군 창설 등 국방수권 법안에 담길 일부 조항들을 두고 상하원 이견이 여전히 큽니다. 이 와중에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집중하고 있어 국방수권 법안 등 각종 예산안의 연내 의결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수권 법안 처리가 해를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방수권 법안에 담길 한반도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상하원 이견이 없지 않나요?
상하원 거의 일치된 입장입니다. 지난 6월 상하원 군사위가 각각 발표한 국방수권 법안 초안에서 한반도 관련 조항들은 서로 동일하거나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상하원 본회의로 각각 넘어가는 과정에서 포함된 한반도 관련 수정안들도 몇 가지 사안을 제외하고는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원비어 법안으로 불리는 대북 제재 강화 조치가 상하원 국방수권 법안에 모두 수정안 형태로 제출된 것도 공통적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관련 핵심 조항들에 대한 의결은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 국방수권 법안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낮은 거죠.
특히 주한 미군 관련 조항은 상하원 법안에 담긴 내용이 거의 동일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모두 주한미군 규모를 2만 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지난 9월 말 만료된 2019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이 설정한 감축하한선 2만 2천 명보다 증가한 수치로 주한미군 규모는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데 상하원 이견이 없는 겁니다.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주한미군 규모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인 존 이언스트 의원은 주한미군은 단순히 북한의 위협 때문만이 아니라 영내 방어를 위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t's not just because of North Korea that those troops are based there. It is for defense of that region as well.
하지만 행정부가 2만 8,500명 이하로의 감축이 합당하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하면 감축 예산을 허용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겠죠.
맞습니다. 해당 수준의 감축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영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히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 일본과 적절한 논의를 거쳤다는 점을 국방장관이 의회에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상원 법안은 해당 수준의 감축이 북한 재래식 병력의 위협 감수와 비례한다는 점도 의회에 입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한 미군 규모는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대체적 견해군요.
네, 이런 입장은 국방수권 법안에 첨부되는 보고서에서도 드러납니다. 상원 군사위는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반도 배치 미군은 재래식 병력과 대량 살상 무기로 미 국가안보 이익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계속 위협하는 북한의 공격성을 억제하고 필요할 경우 격퇴하는 데 여전히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주둔미군의 상당한 감축은 협상 불가 항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원 군사위도 미 국가안보는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에 의해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항을 작성한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 의원은 불법적으로 배치된 북한의 핵무기와 합법적인 주한미군 철수를 바꾸는 건 절대 고려될 수 없다는데 상원 의원 전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roops should not be going anywhere. There should be no consideration of removing troops in exchange.
국방수권법안에서 미한 방위비 분담 관련 문제가 언급된 건 이례적인데 상하원 이견이 없나요?
한국의 상당한 기여를 인식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해야 한다는데 상하원의 입장이 일치합니다. 지난 6월 상원 군사위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상당한 방위비 분담 기여를 높이 평가한다며 국내 총생산의 약 2.5%인 국방비 지출은 미 동맹국 중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2020년과 이후 적용되는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은 공동의 이익과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한국의 상당한 기여를 적절히 고려하며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군사위도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주둔 미군 유지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상당한 재정적 노력을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의 이런 입장은 초당적 의견에 가깝죠.
네, 맞습니다.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미한 상호 방위와 안보, 특히 북한에 대한 것과 관련해 상당히 기여한 값진 동맹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y have to recognize that the South Koreans are a valuable ally, which contributes significantly to
미한 양측의 금전적 또는 현물을 통한 기여에 대한 인식 아래 공정한 분담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의회의 이런 인식 말고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관련 조항이 구체적으로 상하원 법안에 포함됐는데 어떤 내용이죠?
2016 회계연도 이후 발생한 주한미군 관련 총 비용의 세부 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라는 겁니다. 인건비와 운영 유지비, 건설비 등 재배치 비용을 기술하고 시설과 부지 설계, 환경 영향 평가 등 한국 측이 부담한 직간접적 분담금 내역, 그리고 이런 분담금의 계산 절차와 방법을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보고서는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3월 1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주일 미군의 경우도 해당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회의 입장은 최근 상원의 결의 채택 전 이미 국방수권법안에 담겨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상하원이 채택한 국방수권법안 모두 미한일 그리고 한일 간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상원 군사위는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소미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이 협정의 갱신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프로그램 관련 조항도 상하원 법안에 담겼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북핵 프로그램 개발 현황 평가 보고서를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4월 1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규모와 현황, 그리고 핵 전력과 관련 정책, 민수 군수용 생산 역량, 그리고 미래 전망치를 보고서에 기술해야 합니다.
상하원 법안에서 한반도 현안과 관련해 서로 다른 내용은 무엇인가요?
상원 법안에 없는 몇 개의 조항이 하원 법안에 담겼습니다. 하원 군사위는 보고서에서 한국과의 연합훈련 조정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며 연합훈련의 규모와 시기, 위치, 명칭, 비용 등을 기술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조항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감시 프로그램 예산 100만 달러를 추가하는 조항과 외교를 통한 비핵화와 한국전 종전촉구 결의 조항도 하원 법안에만 담겨 상원과의 조율을 거쳐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기자와 함께 미 의회의 새 국방수권법안에 담길 한반도 관련 핵심 조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협력국인 일본과 인도가 최근 첫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상호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핵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것에서 나아가 합동 군사훈련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지난달 30일 인도 뉴델리에서 처음 열린 인도, 일본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 이후 인도-태평양 역내 군사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이날 남중국해 문제와 군사협력 강화, 북한 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와 최근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발사 규탄,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골자로 한 공동 발표문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일본 항공자위대와 인도 해군이 참가하는 전투기 연합훈련을 일본에서 처음 실시하기로 하는 한편 상호 군수지원협정 조기 타결에도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인도의 안보정책과 대반란 작전의 저자이자 인도의 영내정책 전문가인 남라타 고스와미 박사는 이일 VOA에 양국이 공동위협 인식, 상호 운용성과 전략적 목표가 인도-태평양 영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역내 항구적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해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군사 대비 태세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인도 정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자국의 동방 정책을 연계하면서 전통적인 비동맹 중립 정책에서 적극적인 역내 관여 정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수브라마니암 자이샹카르 인도 외무장관은 지난 10월 초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강연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에 따른 세계 안보 균형 붕괴에 대응해 적극적인 관여 정책 전환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It is more effective for a country like India to respond with engagement rather than distancing.
다원주의 경쟁 시대에는 거리두기 외교보다는 경쟁자들을 상대로 한 적극적 관여 능력을 과시해 최적의 성과를 얻어내는 것이 인도의 외교적 목표라는 설명입니다. 고스와미 박사는 이번 회담은 3자 측면에서는 미국, 인도, 일본, 다자 측면에서는 인도, 일본, 호주, 미국 간 협력 강화 과시를 통한 역내 중국 위협에 대한 대응의 성격이 짙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고스와미 박사는 공동선언문에 북핵, 탄도미사일,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 등이 포함된 건 일본의 적극적 대북 정책 관여 전환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스와미 박사는 최근 북한과 연계한 해커 조직의 인도 원자력 발전소와 우주연구소 사이버 공격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온건했던 대북 정책을 전환할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인도는 북한의 군사활동을 전략적 위협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북정책과 관련한 인도와 일본의 협력 강화가 미국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점이 주목된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의식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자 일본이 인도 등 다른 핵심 국가와의 연대를 시도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Japan recognizes that its interests and the U.S. interests are not always fully aligned.
베넷 선임연구원은 잠재적 적국인 파키스탄과 북한의 연계 가능성을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인도도 북핵 능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 향후 적극적 대북 정책 관여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The situation has changed for India. I think India was hopeful that North Korea would not be as much of a problem with Pakistan.
베넷 선임연구원은 일본과 인도, 호주 모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깊이 연계돼 있지만 세부 정책에 들어가면 각자의 다른 셈법에 따라 독자적인 정책을 취하면서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최근 기소된 미국인 가상화폐 전문가는 북한의 국가기밀과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미국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에 대한 혐의 중 적국을 이롭게 한 죄, 즉 이적죄 논란에 대해 집중 보도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법무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 씨를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그리피스 씨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허가 없이 북한의 재화, 용역,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긴급경제권한법과 대북제재행정명령 13466호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데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처관보는 그리피스 씨가 미국의 최대 적국인 북한을 방문해 대북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암호화폐 기술을 유출했다면서 이번 기소는 정의를 구현하는 과정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그리피스 씨가 국무부의 승인 없이 지난 4월 중국을 거쳐 북한을 방문해 평양 블록체인 가상화폐 회의에 참석했다며 미국 시민의 사전 승인 없는 북한 여행을 금지한 국무부 조치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미 뉴욕 맨하튼 연방검찰은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해킹 전문가 그리피스 씨가 평양 블록체인 회의에 참석해 북한 당국이 사전 승인한 주제를 발표하고 암호화폐를 활용한 제재 회피와 돈 세탁 방법에 대한 기술 정보를 제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또 그리피스 씨가 자신이 전달한 고급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갈 경우 이를 통해 북한이 돈 세탁을 하고 제재를 피할 수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밝혀 그가 의도적인 이적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그리피스 씨가 남북한 간 암호화폐 교환 촉진 방안을 북측에 권장했으며 이것이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피스 씨가 내년에 열릴 예정인 평양 블록체인 가상화폐 회의에 참여할 것을 주변 미국 전문가들에게 권유했고 본인의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알아보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미국인 해킹 전문가가 핵심 기술 유출로 적국을 이롭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2일 그리피스 씨의 체포 사실을 전하면서 그의 흥미로운 이력을 소개했습니다. 신문은 그리피스 씨가 대학 1학년 때 여러 대학의 학생증 관리 프로그램의 보안상 허점을 해킹해 이를 악용했으며 이 때문에 관리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정보 제공 사이트인 위키피디아의 정보를 누가 편집했는지를 폭로하는 위키스캐너라는 해킹 프로그램을 발명했으며 2008년에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싫어하는 기업과 조직에 해킹으로 재앙을 선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관련 업계에 이단아로 명성을 쌓아왔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미 사법당국이 제기한 그리피스 씨의 이적죄 혐의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습니다. 그리피스 씨에 대한 기소는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를 통한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줄곧 제기해온 데 따른 것으로 최대 20년형의 징역형 가능성이 거론된 것은 미 당국이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입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미국 내 전문가들의 다른 목소리도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그리피스 씨가 소속됐던 세계의 양대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 비탈릭 부테린 씨를 인용해 그리피스 씨는 이미 만천하에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공개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설명했을 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부테린 씨는 이 매체에 그리피스 씨가 첨단 기술을 쪽집게 과외하거나 괴상한 해킹 방법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며 미국의 이번 기소는 국가가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암호화폐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커 전문 잡지 2600의 편집장인 에마뉘엘 골드스타인 씨도 트위터에 그리피스 씨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진정한 해커이며 선한 방향으로 해킹 능력을 펼치려 했을 뿐이라며 이번 기소는 해커 모두에게 가해지는 공격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추방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들이 현재 베트남과 중국 국경 지역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중국으로 추방된 뒤 베트남으로 재진입해 다시 붙잡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지난주 두 차례 베트남 당국에 붙잡힌 탈북민들이 현재 베트남과 중국 국경 지역인 베트남 랑선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의 탈북민 지원단체인 북한정의연대 정배드로 대표는 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으로 가기 위해 지난달 21일 중국을 출발해 베트남에 도착한 탈북민들이 닷새 만에 중국으로 추방됐지만 이튿날 베트남에 재진입했다 붙잡혔다고 말했습니다.
저들이 중국 국경 안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베트남으로 그 다음날 29일날 아침에 재진입을 했었을 때 베트남에 있는 국경 수비대가 이 사람들이 다시 넘어오니까 이제 아예 중국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넘기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었습니다.
베트남 당국이 처음 이들을 붙잡았을 때는 중국 쪽으로 보냈지만 또다시 체포되자 중국에 공식 인계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탈북민들이 크게 저항하자 일단 자국에 억류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게 정 대표의 설명입니다.
지금 현재 어제 2일 날짜로 오후까지 지금 그쪽 현장과 연결이 되었다가 지금 끊어진 상태에서 저희도 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포된 탈북민들은 당초 10대에서 50대 사이에 남성 3명과 여성 7명으로 알려졌지만 20대 여성이 1명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모두 1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대표는 탈북민 가운데 휴대전화를 소지한 여성과 소통해 왔는데 한국 시간 2일부터 연결이 끊어져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들이 중국 당국에 공식 인계되면 강제 북송 위기에 놓이게 된다면서 조속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 외교부가 탈북민 체포 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관련국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런 정황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고 토로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주재국 관련 당국과 접촉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교섭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관련국과의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탈북민의 신변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베트남 외교부는 현재 이번 사안과 관련한 VOA의 확인 요청에 아직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삼지연군 읍지구 재개발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자력갱생과 경제건설 총력 집중을 강조했는데 치적 과시를 위한 대내용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일 국무위원장이 2일 또다시 백두산 삼지연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삼지연 재건축 준공식 참석을 위해서입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은 3일 인민의 이상향으로 천지 개벽된 삼지연군 읍지구 준공식이 12월 2일 성대히 진행됐으며 김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준공 테이프를 끊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행정구역으로 백두산을 포함하는 삼지연은 백두혈통의 상징으로 김일성 주석의 혁명활동 성지입니다. 또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태어났다고 선전하는 백두산 미령이 자리한 곳입니다. 때문에 백두산은 김 씨 일가의 혈통은 물론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곳으로 선전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이번 삼지연 방문이 미북 비핵화 협상 시한인 연말을 앞두고 이뤄지긴 했지만 이전처럼 중대한 결심을 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미 김 위원장이 지난 10월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 대미 강경 의지를 피력한 이후 대미, 대남 총공격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또다시 큰 결심을 하러 가진 않았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김정은 대회부의 저자인 곽길섭 원코리아 센터 대표는 이번 방문이 삼지연을 종합관광단지로 전변시킨다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스위스 유학 시절 경험한 현대식 리조트와 휴양지 등 관광지구를 삼지연에 그대로 재현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삼지연군을 완전히 그냥 유럽식으로 이제 전변시킨, 북한식으로 표현하면은 완전히 그냥 촌을 도시로 바꾼 거거든요. 그런 게 유럽식의 그 아주 알록달록한 그런 지붕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종합관광단지로 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공식에 참석하는 의미가 저는 더 컸다. 그래 생각합니다.
곽 대표는 김 위원장이 현재 대북 제재 속에 관광을 통한 외화 획득과 조달에 주력하고 있다며 혁명성지인 삼지연군을 재개발함으로써 선전과 외화 획득이란 일석이조를 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삼지연 방문은 대내적 메시지가 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현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치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건 대규모 건설과 토목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있지만 북한 인민들에게 보여준 성과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치적과 업적을 드러내기 위한 행보란 겁니다.
남북관계 성과 없죠. 북미관계 성과 없죠. 비핵화협상 성과 없죠. 대북제재는 심화됐죠. 그렇기 때문에 자력갱생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도 본인이 여러 가지를 잘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산업 부분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 대규모의 건설 토목 부분이 지금 보면 삼지연지구, 원산금강산지구, 양덕온천지구 이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집중적으로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 역시 김 위원장이 국제사회 대북 제재 압박에도 우리식으로 자력갱생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대내용 행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일한 치적이 지금은 건축이에요. 인민생활 향상을 약속했는데 지금 향상시킬 방법이 없고 그래서 그 건축에서 지금은 이제 가시적 성과를 보이는 거고 있고 인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지도자가 열심히 쓰고 있다. 뭐 제재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리식으로 자력갱생하겠다. 그래서 그 성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냐.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지금 북한에게 가장 시급한 건 경제 문제 해결이라며 대북 제재 속에 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관광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산 갈마 해양 관광지구, 금강산 관광과 함께 삼지연 재개발 사업에 힘을 쏟는 이유라는 겁니다. 강 전 장관은 특히 언론에 공개된 삼지연 준공식 사진을 보면 다른 곳과는 달리 동상이 하나만 놓여 있다며 누구의 동상이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정치 외교적으로 중대한 고비마다 백두산과 삼지연 지역을 찾아 국정운영에 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직후 백두산에 올랐으며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주기 탈상을 앞둔 2014년 11월 고무부인 장성택 처형 직전인 2013년 2월에도 백두산을 찾았습니다. 또 지난해 제1차 미북 정상회담 한 달 뒤인 7월 삼지연군을 방문했고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올해 첫 경제 현장 시찰도 삼지연군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장 최근인 지난 10월엔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 대미 강경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최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크게 늘리고 있는 가운데 10월 수입액이 제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공식 무역을 통한 북한의 월 대중 무역 적자 폭도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지난 10월에도 2억 달러가 넘는 물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했습니다. 국제무역센터 ITC에 따르면 북한은 10월 한 달 중국으로부터 2억 7,092만 달러치를 수입해 전달에 2억 2,752만 달러보다 5천만 달러가량 많은 액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에 2억 2,745만 달러와 비교해도 약 19%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제재가 본격화되지 않았던 2년 전 10월에 2억 8,660만 달러와도 큰 차이가 없는 액수입니다. 북한은 제재가 본격화된 지난해 1월 대중 수입액이 1억 달러대로 급감한 이후 줄곧 1억 달러에서 2억 달러 초반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다 올 들어 줄곧 2억 달러 초중반에 머물고 5월에는 2억 5,829만 달러를 기록해 최고치를 갱신하기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이마저도 크게 뛰어넘은 겁니다. 아울러 올해 10월 수입액은 유엔 안보리가 마지막 대북결의를 채택하기 직전인 2017년 11월 이래 가장 많은 액수로 사실상 제재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반면 10월 북한의 대중수출액은 1,646만 달러에 머물러 월 2억 달러를 넘나들었던 제재 이전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수입이 크게 늘어났지만 수출은 축소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10월 북한의 대중무역 적자는 2억 5,446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이전까지 북한의 대중무역 적자가 가장 컸던 시기는 2억 4,226만 달러를 기록했던 지난 5월이었습니다. 또 1월부터 10월까지 북한의 누적 적자액은 19억 251만 달러로 늘어나 역대 가장 높았던 지난해 20억 2,220만 달러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연말까지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을 것이 확실시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무역 적자를 통해 발생한 외화 부족분을 채울지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So the good question, like you say, is how are they paying for that $253 million? It could come from several different things, like travel.
무역 통계에 잡히지 않는 외화 수입, 이를테면 관광이나 해외 노동자들의 송금액으로 어느 정도 부족분을 채울 수 있겠지만 현 수준의 무역 적자를 메우기에는 매우 작은 금액이란 지적입니다. 다만 과거 외부에서 추산했던 것보단 더 많은 외화가 북한 내에 남아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통해 북한 경제가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브라운 교수는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의 외화 사정이 악화될 수 있다며 당장 내년부터는 수입을 크게 줄이거나 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한 수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외환난 극복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 대학의 스테판 해거드 교수도 북한이 지출하는 외화의 출처에 대해 큰 의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Typically, a country has to finance its trade deficit. The U.S. has a huge trade deficit that borrows from the rest of the world to finance it. But
해거드 교수는 안보리 대북 결의는 북한의 수출에만 제재를 가했고 중국의 수출, 즉 북한의 수입에는 큰 제재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해거드 교수는 미국을 비롯해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재정을 조달하는데 북한은 이를 어디에서 융통하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부터 소개해드릴 사연의 주인공은 30대 남성 데니 리 씨입니다. 데니 리 씨는 현재 미 서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3년 미국에 본부를 둔 한 탈북자 구출단체가 탈북민 모자의 사연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My name is Danny and I'm from North Korea.
영상의 제목은 내 이름은 데니입니다. 이 영상에는 가족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 그래서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10여 년 동안 보따리를 지고 중국과 북한을 오갔던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를 찾아 나선 길이 탈북이 된 한 청년의 사연이 담겼습니다.
학교에서 운동대회를 할 때 엄마랑 같이 운동대회 가는 거였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 없이 자랐으니까.
2007년 찍힌 영상 인터뷰에서 데니 씨는 자신의 본명을 밝히며 미국으로 갈 것이라고 답합니다.
이제는 저 미국 가기 원하는 거야? 왜? 나의 자유권을 찾고 자유롭게 살면 나의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또 꿈과 소망을 이루며 나같이 태국에 중국 땅에 온 사람들의 그들을 위하여주고
코를 만지작거리는 어리숙한 북한 청년은 미국산 운동복을 입고 있었고 기대감과 긴장감이 섞인 옅은 미소를 짓고 미국에서 꿈과 소망을 이루면 자신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위해 뭔가를 하겠다는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취재진과 만난 데니리 씨. 10여 년 세월이 느껴질 만큼 다른 모습입니다. 말끔한 양복을 입고 악수를 먼저 건네는 모습은 오래전 함경북도 회령에서 온 그 어리숙한 소년이라곤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정착한 지 올해로 12년, 데니 리 씨가 미국이란 나라를 처음 알게 된 건 바로 람보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본 게 램보를 봤어요. 램보.
람보.
네. 13살인가 14살 때요. 미국 영화를 봐. 그거 보면 액션이잖아요. 미국에 대한 건 일단은 미국은 야만이다. 네. 살인마다. 그거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세뇌 교육을 받는 교육이에요. 그거는. 근데 람보란 사람이 베트남 전 나가서 그걸 쓰러뜨리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저런가? 막 그러면서 거기
미국 헐리우드 영화에 등장하는 전쟁 영웅이 너무 멋졌고 한국 드라마까지 보면서 바깥 세상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호기심이 막연한 희망이 돼버린 어느 날.
제가 하이스쿨 같이 다닐 때 저 클래스메이트 엄마의 동생 남편이 저 있는 지역에서 초창기로 뭐라 가지 올라갔어요. 성공한 거예요. 그게 동네 소문 쫙 퍼진 거예요. 저 사람이 정착금을 1억인가 3억을 받았다. 소문이 나는 것 자체.
소문이 퍼지고 모두 입조심을 했지만 서로의 마음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2001년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졌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믿어야 하잖아요. 네, 봤으면 아니야 이렇게 하겠는데 못 봤으니까 아 그래? 좋겠다. 네, 그리고 막 말로는 아, 막 반역자? 막 이렇게 욕해도 속으로는 우리도 성공해봤으면 진짜 잘난 사람이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러다 중국을 오가며 가족 생계를 꾸리던 어머니의 신변에 변화가 생기게 됐고 이 일은 데니 씨의 운명을 바꿔놓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외가 쪽 친척 집에서 일하면서 돈을 받으면서 일하면서 좀 그러면 연락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졸았어. 저랑 약속한 게 일주일인데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한 달이 지났고 한 달이 2개월, 2개월, 3개월, 마지막 6개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데 있다는 건 확실히 알아도 거기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또 그때 당시에 많은 그러니까 인신매매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먼저 저는 그 다음에 어린 나이에 제가 그 다음부터 브로커 집을 찾아다녔어요. 제가
어머니가 염려돼 돈을 받고 북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데려가는 브로커를 찾았습니다.
16살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안 받더라고. 너가 뭐가 돈이 있어? 네가 우리가 널 도와줘도 네가 돈이 어떻게 나와?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찾아다니는데 저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야 홀리스틱 하면 그런 데서 저를 찾는데요. 왜? 했더니 군대를 내보내겠대요. 그러니까 저는 또 마음이 급해진 거죠. 아, 내가 만약 여기 나가면 저는 맞아 죽든 굶어 죽든 어차피 죽어야 돼요. 그거 나가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빠갖고 막 뛰어다니고 찾고 했는데 마지막에 한 사람이
군대까지 가야 하는 상황에 겹쳐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그리고 데니 씨는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할머니를 두고 떠난 마음은 죄스러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재회한 두 모자는 북한으로 돌아가 할머니를 모시고 살자 다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너도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우리 서로 같이 일해서 좀 벌어갖고 나가자. 그래서 집 같은 거 한 채 살서 할머니랑 같이 좀 오붓하게 살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다시 돌아갈 생각으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데니 씨와 어머니는 중국에 계속 머물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같이 있다는 것 말고는 북한에서 살 때와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리다고 일만 시키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왜? 너는 먹여주고 재워주면 됐지? 돈을 왜 줘야 되냐.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일만 했거든요. 일도 막 참 진짜 막 돼지 물 차려주고 막 농사 짓고 이런 일을 하면서 돈 못 받았어요.
그러다 중국 내 기독교 단체와 인연이 닿았고 이 단체를 통해 미국에서 온 한국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미국으로 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미국에 가고 싶어 해서 네? 놀랐지 않을까? 잠깐만요. 그럼 뭔 얘기예요? 하니까 사실은 이런 일이라서 지금 사람을 모으고 있다. 근데 가고 싶으면 소개시켜주겠다고 브로커를 그래서 가겠다고 그때 택한 거예요. 생각했어요. 딱 제일 처음에 생각한 게 남한이랑 미국이랑 북한으로 세 개 한글을 놓고 봤을 때 제가 남한을 가다 잡혀서 북한에 돌아가나 미국에 돌아가서 북한을 돌아가나 잡혀서 돌아가나 다 어차피 똑같은 public execution이에요. 그거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차례로 태어나지만 세상을 종지고 돌아갈 때는 순서 없이 돌아가는 게 사람의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인생은 내가 내일 죽게 될지 100년 후에 언제 죽게 될지 모르니까 모험을 해보자. 어차피 운이 좋으면 성공하는 거고 운이 나쁘면 어차피 돌아가서 public execution이 되든 내가 이런만한 큰 모험을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 후회는 하지 말자 하고 미국을 택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미국에 가겠습니다. 확실히 가겠습니다. 그래서 답한 거였어요, 그때. 진짜. 그러니까 그거 사람이 벼랑 끝에 몰리게 되면 예, 뭐든지 하게 돼 있고 그때가 17살이었어요.
공개 처형을 당하더라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험의 대가를 당시엔 알 수 없었지만 어머니와 함께 중국에서 오붓하게 살 방 한 칸 마련하기에 중국에서의 삶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았습니다. 데니리 씨는 그러나 미국행을 결정하고 나서야 자신의 선택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모험이 아니란 걸 알게 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탈북자 이야기를 끝으로 뉴스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97년 12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120여 개 나라 정부 대표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대인지뢰 금지 협약을 채택합니다. 협약의 핵심은 극히 제한된 목적을 제외한 대인지뢰의 사용과 취급을 전면 금지하고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4년 내에 보유한 모든 지뢰를 제거하는 한편 매설되어 있는 지뢰는 10년 안에 모두 제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서명식에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국제지뢰금지운동의 조디 윌리엄스 대표와 휠체어에 탄 지뢰 피해자들이 참석해 각국 대표들이 서명하는 현장을 지켜봅니다. 이 회의에서 한국은 국가안전보장 차원에서 한반도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비무장지대의 지뢰는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대인지뢰 금지협약, 일명 오타와 협약은 1997년 처음 체결돼 1999년 발효되면서 현재 160여 개국이 참여 중입니다. 남북한을 비롯해 미국, 중국, 러시아 등 33개 나라는 아직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1967년 12월 3일 남아공화국의 수도 케이프타운의 한 병원에서 세계 최초의 심장 이식 수술이 성공리에 행해졌습니다. 이날 수술은 뇌사 상태에 빠져있던 한 여성의 심장을 55살 남성에게 이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술을 이끈 사람은 남아프리카의 외과의사 크리스천 바나드였습니다. 케이프타운 의대 출신으로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심장 수술을 연구한 바나드는 수년에 걸쳐 동물의 장기 이식 실험을 해오다가 1967년 12월 3일 30여 명의 외과 의료진과 함께 환자인 루이스 워시칸스키에게 심장 이식 수술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새 심장은 18일 만에 먹고 말았습니다. 신체 거부 반응을 방지하기 위해 투여한 면역 억제제가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악화시켜 폐렴에 걸린 게 사망 원인이었습니다.